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막판까지 최종 결정문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헌재 주변 완전 차단 구역을 150m로 확대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기초단체 5곳 중 3곳을 가져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조금 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의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우선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행사는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서명식까지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평소 1시간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대상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표를 들고 나와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약 50%의 관세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매기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그 절반인 25%를 부과하겠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24%, 그리고 중국엔 34%, 유럽연합엔 20%, 인도엔 26%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 왼쪽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다는 관세율이 표기됐는데 이것보다는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와서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차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입차는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이 회복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과 그 제품에 맥주 캔도 추가해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곳 시간 4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맥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곳 시간 내일인 3일 0시 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예,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응인데 일단 이번 발표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향후 협상이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일 협력 관련한 좌담회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시타르트 모한다스는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 기술 동맹국들은 향후 협상에서 카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일 두 나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구나 반도체, 바이오 등 각종 기술이 있다는 점도 미국이 쉽게 홀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인 만큼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해서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소폭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나왔습니다. 마르케르테 요스쿨이 1021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경제의 악영향이란 답변이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반대로 도움된다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텃밭 민심도 바뀌는 양상입니다. 어제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두 곳에서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모두 수상하긴 했지만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대 차이로 낙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해서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모두 보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민심 이반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또 다른 변수인데 어떻습니까?
나라별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격한다며 이미 강공 대응을 예고했고요.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 역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미 42조 원 이상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두 정상이 전화통화도 했는데요. 캐나다는 강공인 반면에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실용주의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포괄적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응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 세계가 강경 대응이 나설 경우 최악의 경우 최대 2천조 원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 앞으로 전개될 각국의 대응과 협상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일이 정해진 지 이틀째였던 어제도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 등을 다듬기 위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에 모여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그제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는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 데 집중했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 헌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 식당을 이용하며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 선고기일 통지 이후 전반적인 경호 경비 상황이 달라진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헌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재판관 신변 보호 임무를 맡는 전담 경호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헌재는 선고 생중계와 함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인 만큼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는 한때 9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최종 경쟁률이었던 796대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내일 최고 경계 태세인 갑포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형사기동대까지 투입해서 폭력 시위는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발한 시위대 일부가 경찰 버스를 빼앗고 난동을 부리면서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8년이 지난 올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은 법원에까지 난입해 판사를 위협했고 지금까지 92명이 구속됐습니다.
나와. 어디 있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에도 이 같은 폭력 시위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선고 당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서울에만 14,000여 명의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는 테러 대비 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가 앞으로는 형사 기동대까지 대거 투입됩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협박성 글도 신속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은 별도 모니터링 팀을 편성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와 대통령 관저, 외국 대사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선고 직후 격앙된 시위대가 국회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길목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도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 지역에 2,400여 명의 대응 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곳엔 현장 진료소는 물론 소방대원 712명을 배치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안국역은 선고 당일 폐쇄되고 상황에 따라 광화문과 여의도역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8명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하게 돼 있다며 여야의 의사 일정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내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밖으로 인공지능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안으로는 민생경제가 엄중한데 경제부 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이고 분풀이식 보복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 부산 7도 등 전국이 0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를 비롯해 11도에서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최고 2m, 서해 남해는 1.5m와 1m로 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진입니다.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하나은행 모두 함께 하나 지금 상품 그대로 하나은행으로 오세요.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